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며 또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두에게 주셔서 헛되이 말씀을 읽고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남녀노소의 심령들,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심령들 사랑하셔서 연약한 지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심신으로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팔레스틴 땅은 여름이 곡식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여름에 눈이 오면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하는데 큰 지장이 될 것이며 채소들은 다 얼어버릴 것입니다. 비는 씨를 뿌리거나 곡식이 익는 계절인 초겨울과 초봄에 와야 적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은 적당치 않고 오히려 지장이 됩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이죠.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악하며 거짓됩니다. 영예를 얻는 것은 예를 들어 교회의 직분과 사회의 직위를 얻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않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 그 직분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는 그 직분과 직위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더 큰 잘못을 범합니다. 그는 그 직분과 직위를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신하 하만은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심히 노하여 그와 그의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계획하였고 또 집들의 50규비 약 23m 되는 나무를 세워 그를 그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처럼 그 직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들을 대접지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대접하는 자들을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도 미련한 그런 자라고 봅니다. 2절 보십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는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재앙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하죠. 악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공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성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저주의 시들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6편 6절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된 시이지만은 그런 시를 우리가 저주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정당한 그런 말씀이죠. 시편 7편 16절은 악한 자의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잔해란 말은 해라는 말인데 악한 자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이 해를, 똑같은 해를 내리실 것이다.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자에게 재앙을 기원하는 것 같은 정당성이 없는 저주를 가리킵니다. 그런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참새들은 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재색되고 그렇게 놀듯이 날아다니는데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며 그는 불의하고 부당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재앙을 내리시지 그렇게 부당하게 저주한다고 재앙이 내릴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왔지만은 저주를 못하게 오히려 막으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결국 저주를 하려고 시작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또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 까닭에 선으로 자기에게 갚으실 것이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저주를 하더라도 옳지 않은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정당한 저주라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라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불쌍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벌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겠지. 또 사도 바울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에 대해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악한 자에게 끝까지 선을 베풀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을 로마서 12장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으나 원수와 같은 자들이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좀 하나님처럼 해보라 그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3절 넘어가 봅시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마귀에게는 자갈이요, 자갈보다 제갈 제갈이라는 말이 표준말인데 옛날 우리 개역성경은 자갈, 제갈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막대기니라. 자, 제갈은 말을 어거하기 위해 입에 가로로 물리는 쇠토막, 쇠토막을 제갈, 그렇게 말하는 제갈이라고 합니다. 말이나 나귀 같은 이성 없는 짐승에게는 제갈과 또 굴레와 입에 멀쩡하나 망 같은 걸 씌우죠. 굴레와 채찍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그것들을 제어하고 순종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사람은 말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권면하고 책망도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말로 다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만 닿지 않는다면 그에게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닫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고 말하죠. 보통 모든 사람에게 미련함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와 고집, 교만과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미련한 아이에게 부모의 매가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이나 매나 막대기가 필요하다.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잠언 10장 13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채찍이 있느니라. 잠언 18장 6절에도 그 미련한 자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잠언 19장 29절에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매가 유익할 것이고 어른이 되면, 어른은 누가 매를 들어서 때릴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의 등에 필요한 막대기는 하나님의 징계의 권한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어른들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버려두신 자라면 그냥 버려두셨겠지. 악한 자들도 악을 행하면서 잘 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징벌하시니까 그냥 그걸로 끝장이 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즉시 신호가 오듯이 하나님의 징책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징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와 같으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랬죠. 사생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정로 이탈이로구나. 정로에서 탈선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와 또 순종의 삶을 더욱 힘쓰리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받을 때는 그렇죠. 아, 얼마나 징계라는 것이, 징계는 사실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죠. 징계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몸이 아파도 그렇고 경제의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도 그렇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부모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잘 받으면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결국 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의죠. 의에 이르게 되고 그것은 평안의 또 일이 된다. 그래야 평안하죠. 의인들에게 평안이 있으니까. 악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지만은, 그리고 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신에 평안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이고,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고 상당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가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으로만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저는 연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하철 타고 뭐 몇 번 갈아타는지 한 번이면 오시는지 한 번이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도 쌀쌀한 일기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그것도 구루마 끌고 나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아이고 저렇게 나 일기 쌀쌀한데도 구루마 끌면서 지하철 타고 저렇게 오셨구나. 집에서 지하철 타는데도 꽤 거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언덕바지를 저렇게 구루마 끌고 내려오셔서. 그러니 참 목사가 볼 때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따라 내가 참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다고 할지, 어떻게 감동을 받았다고 할지 그러시겠지.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재갈과, 거기도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좀 쳐다보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평소 실력으로 평소의 평소 생활이, 평소에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말씀이죠. 무지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물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기보다 고난 없이 늘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사는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농작물들 다 버리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꼭 그와 같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면, 영예가 없으면 차라리 겸손하게 그냥 있을 텐데, 영예를 얻으면, 직분이나 주기를 받으면, 그것을 얻으면 그는 그 직분 직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을 세워서, 저분은 그 직분이 딱 맞다, 저를 통해서 참 많은 유익을 그 나라에, 그 단체에, 그 교회에 그가 행하였다, 이렇게 될 테지만은 미련하는 자는 오히려 그 직분과 직위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아이고 저 직에 있으면서 일을 다 어그러뜨렸구먼,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 망쳤다. 저런 자가 저 직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영예를 구할 것이 아니라, 직분과 직위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적격입니다, 내가 자격자입니다, 나를 알아주시오, 나를 뽑아주시오, 그럴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아 저분은 저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를 누가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겠습니다. 아유, 저건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은 소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까닭 없는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해하는 원수들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나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과 맞대응해서 우리도 그들에게 저주하고 그들에게 해하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대로 실천하기를 힘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막대기니라. 우리도 미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에 막대기로 한 대씩 때려서 정신 차리거라, 정신 차리거라, 미련둥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미련하지 않고 우리는 지혜를 늘 얻고 지혜를 얻으면 지혜자가 되면 늘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오늘 377장 찬송가 가사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힘쓰면 그러면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 가지고 미련함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과 순종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예를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까닭 없는 저주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주의 교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미련한 짐승과 같이 되지 말고 주님 온유와 순종심이 있는 지혜자가 되어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헌금하는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